사람을 살다 보면 저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국정농단 사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저렇게 욕심을 갖고 모으려고 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으렸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있어도 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극히 부족하여 그렇게 끌고 모았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사는 그렇게 욕심과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그런 지혜가 없어서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핑글레이크라는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뉴욕주에 있는 핑글레이크가 있는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특별히 이타카라는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이틀 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이타카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코넬 대학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코넬 대학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또 이야기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이곳저곳을 방문하다가 한국 식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 식품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식품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사고 주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타카에 볼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했더니 글쎄요, 이타카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넬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코넬 대학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방문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코넬 대학이 외부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둠의 면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년 그 코넬 대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서 약으로 또 정신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늘 1등만 아이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1등을 못하는 그런 불안감, 1등을 못하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아이를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어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병원 신세를 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좀 놀랍죠? 아마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들일 겁니다. 그 코넬 대학에 오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석학들이 모여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머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소질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자괴하면서 목숨을 끊는다는 말은 글쎄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아이들이 스스로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여 목숨을 끊을 정도라면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평가 기준이 자기가 속한 그 상황 속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넬 대학에 있는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고 점수를 매긴다면 분명히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다 줄을 세운다면 아마도 모두가 다 1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일 겁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상황들을 인지했다면 목숨을 끊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가 속한 상황에 그대로 파묻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과 늘 비교하다 보니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평가되어지기를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여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남들보다 못한 위치에 있으면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줄을 세우실까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열을 정해서 1등은 낮고 꼴찌는 못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자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타인을 향해서도 다른 모습으로, 배려 있는 모습으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또다시 요한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이 대화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약 1년간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전했고 자기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혼돈이 왔고 마음의 흔들림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이 이제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인지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선포했던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 갈등하는 믿음을 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를 겁니다. 만약 제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라고 하며 고민하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비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목사 진짜 목사 맞아?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이 보낸 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을 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다시금 그 요한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요한을 생각하며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로 나가서 만난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갔냐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초심을 잃고 마음의 강직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 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랍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요한,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 강직한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파가 몰아닥치고 권력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 믿음으로 강직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의 강직함을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을 권력을 가진 자, 정치적인 지도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땅을 회복할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말합니다.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그가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갔느냐? 백성들의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는 낙태 털옷을 입었고 야인처럼 권력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선포했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맞다,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느냐? 답은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선지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확증이나 하듯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말이죠.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요한이 더 월등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더 월등히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요한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혹 요한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왕궁에서 다스렸던 다윗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내용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평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단서가 오늘 28절 전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450년 BC 450년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선포했던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가게 되면 그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말을 만들어냈을 단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전 세대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들을 극명하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17쪽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내용들은 아주 누가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는 말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이 서 있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까지의 많은 성경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누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만. 그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즉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 이전에 살았던 삶과 요한 이후에 살고 있는 삶이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이전의 삶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이 올 것에 대한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즉 세례 요한 이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와 성경 말씀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그 위치는 이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목적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루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세원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복은 다윗이 누렸던 복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평화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40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4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포로에서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할 만한 사람, 이 이야기를 예언해야 될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몫입니다. 그가 와서 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위치, 그의 복은 그 이전에 가지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복이고 위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볼품없는 그러한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몇 날이 며칠이 지나면 목이 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위치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이룬 그 일은 다윗보다도, 구약의 어떤 누구보다도 엄청나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위대한 삶, 이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요한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 아시죠? 걸리버가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갑니다. 자, 걸리버가 그 소인국에 갔을 때에 그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만약 제가 165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소인국에 가면 제가 아마 거인처럼 살 거예요. 제 힘 앞에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 키를 범접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소인국이지 아니죠, 그러면. 소인국에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 이전에 있었던 그 구약 백성들, 그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들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평가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아름답고 엄청난 평가보다도 더 위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질까요? 자꾸 여러분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가진 돈은 이렇게 작을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비교 대상이 달라지니까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위대함이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마치 코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머리가 정말 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훌륭한 자가 없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 알아보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내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왕궁에 있는 헤롯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복되고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종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위대하고 엄청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종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삶을 살았지만 그들보다 더 훌륭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고 그 세례요한보다 더 훌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넘겼습니다.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몰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도 당했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환난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 그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윗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랍니다. 이사야보다 더 큰 삶을 내가 살 거라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시대는 예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그 은혜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부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9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위대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교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 백성들은 그 범접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겨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 부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삶에 동참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복을 누리지 마세요. 절대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직임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나약한 것이 없습니다. 결코 내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세례요한보다도 위대한 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역시 그 나라에 되어진 풍성함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가의 잣대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시련들을 넘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